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안은 기존의 대북 결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한국 국회에 발의된 지 11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에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31차 총회에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 정권이 국민 보호에 계속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어떤 결의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란 총선에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보수파를 제치고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 내용보다 강도 높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입니다. 한국 국회는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안은 지난 20년 사이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특징 그리고 또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로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활동들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니까 대량 살상 무기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과 운송, 무역 등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270호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과 희토류 등의 수출과 북한으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유엔 192개 회원국들에게 북한을로 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북한 당국과 노동당 소속 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하고 북한 은행에 지점 설치 금지 등 금융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고 앞으로 북한 원양 해운 관리회사 약칭 OMM에 소속된 선박 31척은 전 세계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됩니다.
네, 이렇게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에 단순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북한 당국에 보낸 단순한 메시지란 위험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에 견고하고 단합된 그리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지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고하게 추구하고 있는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 들어봤고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쳐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유엔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결의안을 만들어낸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유엔 결의안 채택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며 중국도 결의 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래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결의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천하며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래이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 이 결의를 지킬 것이며 각국도 전면적으로 진지하게 집행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에 따라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까지의 과정과 몇 가지 논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북한이 네. 4차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었죠?
네.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언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이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동맹국으로 여겨지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힘으로써 제재 결의안 채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는 결의안 초안 내용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와 중국의 여론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네, 그 무렵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의 워싱턴 방문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중국 정부의 입장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워싱턴으로 날아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잠시 들르기도 했는데요.
네.
회담이 끝난 뒤 미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이뤘으며 조만간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른바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그 뒤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결국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은 2월을 넘겨 지난 2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57일 만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안보리 결의안 채택의 변수가 됐는데요.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중국의 태도 변화에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그중 한 가지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북한 수뇌부를 바라보는 중국 내 여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이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공군 소장이자 군사평론가인 차오량 중국 국방대학 교수가 북한 수뇌부를 비판한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차오 소장은 홍콩의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떤 조건도 없이 북한에 무상 원조를 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모른다. 계속 물건을 가져가고 식량을 받기만 하면서도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
차오 소장은 나아가 중국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중국을 바꿀 수도 없고 중국도 북한을 바꿀 생각이 없지만 적어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자위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견해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문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오준 대사가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왜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 같은 작은 나라를 위협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 대사는 미국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점잖은 말로 할 때 문식, 즉 둘러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렸던 중국 인민해방군 차오 소장도 북한에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 집권층의 정권 유지가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오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완전한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이웃 나라들, 특히 강대국들에게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수 작전이니 체제 붕괴 같은 마지막 도발로 정세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제는 적들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형 발사포 발사 훈련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으며 발사체는 100에서 150km를 날아가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네.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참관 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때 참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북한군 동향에 대해 경계와 감시 태세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 결의안의 내용, 또 채택 과정, 그리고 각국의 반응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국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소식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의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지난 2004년 가장 먼저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미국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지난 2006년 제정했습니다. 전문 7조로 이뤄진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비롯해 국제적 연계의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의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른 제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정책 개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10년이 넘게 걸린 이유는 뭔가요?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건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어서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현재의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최근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여론이 들끓자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이 문구와 또 다른 문구인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문구의 차이점을 놓고 대립한 것인데요. 말로만 듣고서 차이점을 분간할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함께라는 단어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종 합의안은 결국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런 문안으로 타결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해서 관심을 또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제연대는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국제연대는 지난달 18일 한국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제연대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의 안드레아 오스틴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이 끔찍하고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될 즈음 북한은 앞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뭔가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31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그 이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막강한 핵 억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인권 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의 정치와 상업화 무대로 전락한 것을 개탄한다며 앞으로 북한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이용하려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서 상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장관의 연설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연설한 지 하루 뒤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COI의 메시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부족한 경제 재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 외무상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 요구에 맞서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반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느라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특기 세상보기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보내드립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는 넌 있지 않은 걸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너의 몸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 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진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너에게 널 지켜 마음 깊은 곳에 너
It's hard for me to say right now because I think a lot of, what we're doing here is, because of the science. So,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입니다. 켈리는 미국인으로서는 가장 긴 340일간의 우주 체류 기록을 세우고 이번 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켈리는 그동안 지구 위 400km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지구를 5,400여 바퀴나 돌았는데 총 이동 거리는 2억 3천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켈리는 미국 동부 뉴저지주 출신으로 올해 52살의 우주비행사입니다.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해 전투기 조종사가 됐는데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오랫동안 해군 시험비행 조종사로 근무했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사로도 선발된 켈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디스커버리와 인데버 등 우주왕복선 임무에도 참여했습니다. 켈리는 쌍둥이 우주비행사로도 유명한데 형인 마크 켈리도 해군 조종사 출신의 우주비행사입니다. 켈리가 이번 우주 체류 실험요원으로 선발된 것도 바로 쌍둥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임무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이 우주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인데 켈리의 경우 지상에서 지낸 형과 비교하면 변화의 정도를 더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키의 변화인데 켈리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형보다 키가 5cm나 커졌습니다. 이는 무중력 상태에 장기간 머물면서 척추판이 확장됐기 때문이며 이 지구의 중력에 적응하다 보면 다시 예전 키로 돌아옵니다. 한편 이번 임무에서 얻어진 자료는 앞으로 인류의 화성 탐사에 소중하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화성까지 가려면 장기간 우주에서 비행해야 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2030년대에는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스콧 켈리도 지구 귀환을 앞두고 우주정거장에서 한 마지막 인터뷰에서 1년간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자신의 임무가 인류의 화성 탐사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340일간의 우주 체류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중국에서 개막한 양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일 시작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이제 함께 열리기 때문에 이 두 큰 회의를 함께 이제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네.
각각 줄여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인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협 이렇게 주로 부르죠. 전인대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요. 정협은 이제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인민들의 이제 정치 협상 참여기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일 베이징에서 정협 개막식으로 양회 시작을 알렸고요. 전인대도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 양회에서 어떤 분야들이 주목됩니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 집권 4년 차를 맞아서 처음으로 이제 독자 수립한 제13차 5개년 계획인데요. 앞으로 5년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청사진을 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양회 기간 동안에 이 5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들이 속속 확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요. 특히 위정성 정협 주석도 정협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을 가장 우선적인 중점 업무로 꼽고 있습니다. 위 주석은 또 그 밖에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또 민족 단결, 양안 관계 발전 등을 올해 중점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양회 기간 중에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도 제시가 되곤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역시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와 또 앞으로 5년간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5에서 7% 사이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이 지난해에 이제 7%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6.9% 성장에 그쳤죠. 물론 이제 중국 당국자들은 7% 안팎이라는 좀 이제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25년 만에 7% 아래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죠.
네,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제시할지 주목되는군요.
네,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성장세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고 또 외부의 변수도 많아서 올해 6.5%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울 거란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회에서 관련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주목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인대에서 이 경제 성장을 목표와 함께 또 하나 이제 주요하게 주목이 되는 수치가 바로 중국의 국방 예산인데요.
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이번 주에 지난해보다 7에서 8% 정도 증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이 7 내지 8%라면은 뭐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쪽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중국이 국방 예산을 더욱더 큰 폭으로 늘릴 거란 예상이 많았죠. 중국이 네. 지난 5년간 국방 예산을 매년 두 자릿수로 늘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내보면 한 11.38% 정도 네. 매년 국방 예산을 늘렸는데 특히 중국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올해는 예산을 더 큰 폭으로 늘릴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측과 달리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한 자릿수 네. 7에서 8% 정도 국방비 증가를 예고한 것이고요. 하지만 뭐 이제 그동안에도 쭉 있었지만은 외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국방 예산보다는 더 큰 규모를 네. 지출한다는 그런 관측이 많았죠.
그렇다면 지난해 중국의 공식적인 국방 예산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1360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인데요. 1위인 미국 국방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또 특히 이제 중국이 지난 5년간 무기 수출을 2배 정도 늘렸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로 올라섰다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중국이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도 뒤져서 네. 5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이제 3위가 된 것이죠.
네. 양회는 언제 끝납니까?
개막한 정협이 13일까지 열리고요. 이번 정협에는 정국위원 2,200여 명 중에 2,0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전인대는 오늘 개막을 했는데 15일에 폐막할 예정입니다.
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특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거듭 경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남중국해 군사화 조치에 대해서 거듭 중국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중국은 절대로 남중국해 군사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특정한 행동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는 뭘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네.
남중국해 군사화에 미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군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증강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행동에 불안해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추가 훈련 비용으로 4억 2,5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국의 군사화에 대응할 자산들을 이미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응해서 이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멈추지 않으면 미국도 상응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 뭐 이런 뜻을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카터 장관이 이 미군의 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히 이 잠수함 관련 예산을 거론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카터 장관은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남중국해에 관련한 이 미국의 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네.
미 국방부가 강력한 잠수함과 해저 무인기 함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7 회계 연도에만 80억 달러 예산을 세워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앞서서요, 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지난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응해서 미군도 순찰 활동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네.
단순히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행하겠다. 그러면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의 해군 자산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잠수함을 언급한 것인데
네.
따라서 카터 장관의 이번 주 발언은 앞으로 중국의 군사화 조치에 따라서 잠수함 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더욱 강력한 경고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미국과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소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요.
네.
고출력 레이더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됐죠. 또 인공섬에 새로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를 착륙시키기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화 조치를 계속 취하면서
네.
카터 장관의 경고의 발언도 나온 것입니다.
네. 미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 외교부는요. 카터 장관의 이번 주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고의적으로 혼란을 유도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사일 배치와 레이더 건설도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미국과 주변국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미국도 순찰활동을 하는 것은 남중국해가 공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전인대 기자회견에서도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네.
푸잉 전인대 대변인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한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군사화는 아니다. 또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불러오는 건 오히려 미국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 고위 당국자들의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거듭 경고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지난 주말 치러진 이란 총선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이 개혁파와 중도파가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군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개표 결과가 드러나면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전체 290석 중에 158석을 차지하면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반면에 강경 보수파는 68석에 그치면서 16년 만에 의회 주도권을
네.
개혁파와 중도파에 내주게 됐고요. 특히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개혁파와 중도파가 전체 의석 30석 전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고 지도자 임명 권한이 있는 국가 지도자 운영회 선거에서도 이렇게 개혁파가 완승을 거뒀다고요?
네, 이번에 사실 의회 선거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도자 운영회 선거도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네.
총 8명을 뽑는데요.
네.
개혁파와 중도파가 역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대표적인 개혁파 인사인 알리 아크바라 하세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된 반면
네.
보수파 인사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야지디 현 의장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네.
이 국가지도자 운영위원은 임기가 8년이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네, 네.
현재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76살의 고령입니다. 따라서 이 후임 최고 지도자가
네네.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이렇게 개혁파와 중도파가 약진한 배경은 뭡니까?
무엇보다 로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개혁파인 로하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핵 문제 해결과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지난해 주요 6개국과의 핵 협상을 타결했고요. 이어서 제재가 풀리고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개혁파와 중도파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로하니 정부의 개혁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와 힘을 줬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로 이란 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이제 고무되어 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을 뒤로하고 정치적 경쟁은 끝이 났다면서 이제 이란의 네. 국가적 능력 또 국제적으로 이란에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경제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파인 이란 최고 지도자죠. 이 하메네이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은 강경 보수파에게는 실망스러운 그런 선거가 됐죠.
네네.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내주고 크게 의석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메네이는 이 당선자들이 이란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고 외부의 간섭은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입장을 밝혔고요. 또
네.
이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발이라면서도 국가의 존엄을 침해당하는 명목상의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총선에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보수파를 제치고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진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지 말아요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지켜볼 거야 얼마나 행복해